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과정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지도를 한 두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여호수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정탐하고 다시 시딤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본진에 합류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것 될 겁니다 하고 좋은 보고를 했고 여기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고 그 길갈 인근에 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리고 평지 그렇게 부르는 곳인데 여리고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여리고 점령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중부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빨간색 선을 따라서 가시면 중부지역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중부지역을 장악하고 그 다음 남부지역으로 내려가서 남부지역을 장악하고 마지막 북쪽지역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지도를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이 지도입니다. 밑에 보이는 푸른색의 바다 표시가 사해이고 위쪽에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강을 가리켜서 요단강이다 그렇게 부르죠. 요단강 동편 땅을 말할 때 이 사해의 남쪽 지역에 있는 요단강 동편 땅을 가리켜서 에돔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중간점 있는 땅을 모압이다 그렇게 부르고 아주 갈릴리 호수 북쪽 동편에 있는 땅을 가리켜서 암몬 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남쪽엔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모압 땅을 지나서 암몬까지 올라가서 다 점령을 하고 그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4장 말씀 그 가운데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길갈에서 특별한 예식을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의식 거행하는 것이 그들이 건너왔던 요단강에서 강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선택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길갈의 기념비로 세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을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게 되면서 그 의미,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이 돌은 왜 여기에 기념비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쳐서 신앙의 대가 잘 이어가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강력히 권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좀 좋지 못한 조짐이 보이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 하나님께 생각하신 모든 일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 말씀은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의미를 풍겨줍니다. 실제로 그 후에 사사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나타난 세대가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생하신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승시키는 일에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한두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감격과 흥분에 겨워서 요단강을 건너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해 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나 생경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긴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목격했던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보다 그 땅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다음 세대 이 신앙을 전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실물 교육으로 삼아서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 돌의 뜻이 뭐냐 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다음 세대가 알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조치를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는데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온 백성이 함께 고백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요단강 건너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여서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였던 관리들과 또 장로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한마음된 협력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요단강 건너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 여리고 평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큰 결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고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념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공적을 기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강을 건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로 이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자주 이 돌로 된 기념비 세운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그때 일어나서 베개였던 돌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념비 삼고 이 기념비 세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좋은 의미에서 기념비 세웠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말씀 보시면 늘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인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늘 지기만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그것을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념비도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울이 왕으로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사무엘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했는지 전선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는데 사울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왕께서 어디 가셨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왕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사무엘이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전쟁 이긴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어찌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던 사무엘의 에벤에셀 기념비와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세웠던 사울의 기념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과 사무엘 사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백성들로부터도 신임을 상실하면서 그때부터 급전직하하는 인생의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세우는 마음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일이지만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게 한 다음에 요단강 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고 날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축복이지라고 간증하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승계를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타나서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돌들이 바로 그 강바닥에서 주어온 것인데 이것이 그 증거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하라 하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문자 해독률이 거의 없었겠죠. 몇 퍼센트나 문자를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은 몇 사람 이외에는 문자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매우 필요했던 것이죠. 중세시대 때만 해도 그랬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시면 예배당 창문들을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다 장식했지 않습니까? 그걸 흔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물어보면 과거에는 성경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문자 해독률이 높지 못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 행적을 설명하고 구약 이야기도 설명하고 그렇게 교육용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교회나 이런 데서 아이콘, 이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처음에 이콘들을 만들 때에는 교육용으로 만들었죠. 나중에 그것이 변질되어서 이 성화를, 성상을 숭배하는 것들로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폐지했습니다만 애초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교육용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문자 해독률이 높지 못했던 시대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신앙 이어지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기념비를 만들어 신앙 교육에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거든 아버지들에게 묻거든 아버지들이 이것을 충실히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잘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아버지들에게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언제든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안타까운 부자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이 12살 때 왕이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55년간을 재위합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재위했던 왕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하 21장 말씀해 보시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1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온 나라를 다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권력을 남용하고 무죄한 사람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그들이 흘린 피가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 가득하게 할 만큼 정의가 실종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권력에 의한 무죄한 사람들의 피 흘림이 계속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24장, 열왕기하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때는 24장 상황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예요. 그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곳 여호와의 말씀들을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사실 이 24장은 므낫세 시대보다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가 왜 망했느냐? 이전에 있었던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때문에 그때 잘못되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나라 망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12살 어린 왕이 왕이 되자마자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면 12살 어린 왕의 악행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까? 누구에게 근원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군대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로 국난을 이겨낸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왕과 열왕 중에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스기야가 병 치료받고 15년 더 살았는데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다고 하니까 병 고침 받고 3년 만에 낳은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죽을 사람 살았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자식까지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겠죠. 그러니 그 앞에 난 왕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물리치고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에 난 이 아들 므낫세를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아버지 갈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아들에게 충실한 신앙에 전성시키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삶도 역사의 길이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 때문에 나라도 어렵게 되는 큰 고통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베풀고 입교식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시대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신앙의 대를 물려줘 그 전통과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스기야가 자기 시대에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믿음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나라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가 신앙으로 살았으니 죽을 때까지 신앙으로 잘 살지 않겠습니까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옳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자녀들이 묻거든 아버지에게 묻거든 아버지들이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기념비가 세워져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져 자녀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의 축복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복된 길인지를 믿음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오늘 유아 세례받은 아기들이 너 입교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겁니다. 유아 세례가 뭡니까? 입교가 뭡니까?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신실히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읽은 책에서 율리안 윌리몬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과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질문이기보다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부활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에 있다. 저는 이 글에서 상당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진리에 대한 위협적인 이야기들은 과학적이냐 역사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진짜 부활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가라는 것에 복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잘 전승되지 않는 것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준비하는 길갈에 기념비 세우는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